시청자 여러분, 2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추석 밥상머리를 지배한 또 하나의 이슈입니다. 바로 부동산 문제입니다. 하룻밤 사이에 집값이 1억이 올랐다. 투기를 막고 집값을 안정화시키기 위해서 정부가 부동산 대책을 내놨는데요. 여전히 시장과 국민의 반응은 약간 혼란스러운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심화 팩트체크 시간은요. 9월 부동산 대책의 효과. 와 그리고 전망에 관해서 그 팩트를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경제, 어렵다고 느끼신 분들 많고 저도 그렇습니다. 경제학이 사법시험 1차 시험 과목이었는데 경제원론. 어려워요. 아무튼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잘 알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명쾌한 전문가십니다. 최백은 건국대 경제학과 교수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뵙습니다. 네. 교수님. 기대가 큽니다. 아유, 워낙 뭐 잘 설명해 주시고 그러시기 때문에. 자, 일단 연휴가 시작되기 직전에 추석 연휴 시작되기 직전에 신도시 조성을 골자로 한 주택 공급 대책 방안까지 발표가 되면서요. 부동산을 둘러싼 여론도 뜨겁습니다. 최근 발표된 여론조사들을 우리 김 대표님께서 좀 살펴봐 주시죠.
예. SBS가 9월 26일 어제죠. 이제 이 부동산 대책에 대한 그 국민들의 인식에 대해서 이제 여론조사를 했는데요. 일단 첫 번째 그 효과가 있을까라는 거를 물어봤는데 9.13 부동산 대책 집값 안정 효과가 있을까 했는데 오래 가지 못할 것이 절반이 넘습니다. 50.3%였고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답한 사람은 25%. 그래서 그러니까 전체의 절반은 효과가 없다. 그리고 4분의 1은 효과가 있다라고 이제 전망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이 공급 확대와 수요 억제 둘 중에 어느 것이 더 효과적일까를 이제 질문을 했는데요. 여기에서 공급 확대가 44.7%, 수요 억제가 44.2%로 0.5%포인트 차밖에 안 났습니다. 그래서 거의 팽팽하게 지금 그 국민들은 팽팽하게 이 두 가지를 지지를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재밌었던 거는 집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은 공급 확대를 더 많이 주장을 했고요. 무주택 그 응답자들은 수요 억제. 수요 억제는 이제 뭐 세금을 더 이제 매긴다든지 이런 걸 얘기하죠. 그런 거에 더 선호도가 높은 걸로 이제 나왔습니다.
그래요. 자, 이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는 항상, 반응들이 민감합니다. 그 배경에는 이 뿌리 깊은 우리나라의 부동산 문제가 있지 않겠나 싶은데요. 대한민국 집값 상승의 역사. 참 화려하죠? 예.
예, 뭐, 사실.
왜 한숨이. 아니요. 이해해요.
뭐, 저 같은 사람은 뭐, 예, 너무. 사실 이제 많은 분들이.
시청 여러분, 뉴스탑 많이 좀 도와주십시오. 예. 우리 김대표님, 집장만 좀.
예. 이제. 많은 분들이 오해하고
네라고 답을 해요?
아, 예. 방송에 좀 집중하시죠. 예. 많은 분들이 오해하고 계신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네. 참여정부 때 가장 부동산이 값이 많이 올랐다라고 알고 계신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게 오해예요? 예, 저도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틀린 팩트입니다. 아, 예, 예. 사실은 이제 정부 뭐 그 정권별로 비교를 해보면은 네네. 박정희 정권 때 연평균 36%씩 올랐어요. 그런데 이제 그때는 워낙 옛날이고 개발이 막 한참 진행되는 때니까 그때를 제외하고 나면은요 사실 노태우 정부 때가 제일 많이 올랐습니다. 예. 그래서 노태우 정부 때 굉장히 많이 올랐고 그 다음에 이제 노무현 정부 때거든요. 그래서 네. 그래서 노태우 정부 때는 이제 뭐 부동산을 잡기 위해서 뭐 초과 이익 환수제라든지 택지 상한제 뭐 이런 것들 좀 많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거 나왔던 배경이 그때 엄청나게 뛰었고 그래서 200만 호 공급, 일산 분당 짓고 막 이제 그런 대책들이 나왔던 거고요. 다만 노무현 정부 때는 모두가 기억하시겠지만 이제 소위 말하는 종부세 논란, 네, 세금 폭탄 논란이 사람들 뇌리에 강하게 각인이 돼 있어가지고 제일 많이 오른 걸로 이제 좀 오해를 하고 계신 분들이 많은 거죠. 근데 많이 오르긴 올랐습니다, 사실. 근데 그때는 전 세계가 다 올랐고요. 그때 이제 통계를 보면은 OECD가 평균적으로 2000년부터 2006년까지 집값이 43%가 올랐는데 대한민국은 21% 올랐어요. 사실 그래서 OECD 평균보다 절반밖에 안 됐습니다. 그 통계를 보면은. 그러니까 선망한 거예요, 사실은. 근데 어쨌든 굉장히 그 공급 과잉이 됐고 리먼 브라더스 금융위기 오기 전까지는 굉장히 많은 그 집값 상승의 유동성이 풀리면서 전 세계적인 그 부동산 상승의 압력이 있었죠. 어쨌든 노무현 정부 때 많이 오른 건 사실이지만은 제일 많이 오른 건 아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왜?
김대리, 예. 김대리 노사모죠.
저는 노사모 아니, 아니고요.
다른 분이 얘기하면은 예. 노사모라서 일부러 그러는 거지라고 할 텐데 워낙 팩트를 중시하시고 팩트만 얘기하시는 분이시라 그동안의 전력들이 있기 때문에 일단 믿음이 가요.
저희 형이 노사모인 거는 제가 실토로 하겠는데요. 저는 노사모를 가입한 적은 없습니다.
아, 이런 식으로?
김 대표님 지적 중에 중요한 게요. 예. 일반 국민들이 모르는 건데 예. 우리나라가 OECD 평균보다 집값이 노무현 정부 때 적게 올랐다는 사실을 많은 예. 사람들이 모르고 있어요. 그런데 그 당시에는 예. 우리가 2003년도부터 우리가 한 2006년도까지를요. 네네. 글로벌 유동성이 폭발했던 때에 그랬었어요.
그렇죠. 그렇죠.
미국도 그러니까 금리가 1%가 내리고 일본은 거의 제로 금리가 됐었고 그러니까는 세계 양대 경제권이 당시만 해도 중국이 아직 일본을 추격하기 전이기였었기 때문에요. 일본 경제 규모도 네. 작았었기 때문에 그래서 세계 그러니까 두 경제 대국에서 금리를 최저 수준으로 내렸기 때문에 돈이 그냥 폭발적으로 이게 증가를 했었고 전 세계가 그러니까 부동산 열풍이 불었던 때였었습니다. 그런 점에서 그렇죠. 당시에 노무현 정부 상당히 선방했다는 말이 객관적으로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걸 국민들이 모르고 있죠.
아니 양쪽에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아 제가 그걸 부정하는 건 아니에요.
아니, 일반 청취자들이 네. 모르고 있을 것
예,
같아요.
교수님께서도 그렇게 네. 말씀하시고 대표님 김 대표님도 그렇게 말씀하시고 당연히 두 분 이제 최근에 제일 믿는 두 분. 네, 아 세 분. 저기 조한범 박사님까지. 네. 아 근데 정말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아 예. 그래요. 자, 그런데 이제 사실 통계도 그렇고 사실 관계는 그런데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이 부동산 문제라는 게 대표적인 이 불로소득. 뭐 이거 진짜 자고 일어났더니 막 뭐 뛰어갖고 돈 벌었네 뭐. 그리고 이게 갖고 있는 사람들이 버는 거지, 갖고 있는 뭐 가지지 못한 사람들은 당연히 이걸 나중에 장만하려고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빈부격차가 심화되는 주범으로 지목받고 있거든요. 부동산이라는 게. 그러니까 실제 느끼는, 체감하는 이 부동산 문제가 상당히 심한 것 같은데 교수님께서 그거 느끼시지 않으십니까? 어떠십니까?
이걸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게요. 그냥 네. 빈부격차하게 되면 우리는 너무 그냥 진부한 표현이고요. 예.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네. 저는 우리 사회는 이미 오래전부터 사실상 신분제 사회로 복귀했다고 제가 표현을 합니다. 조선사회보다 못한 부분들도 있어요. 제가 이제 표현한다면은 조선사회를 우리가 흔히 양천제 사회라고 얘기를 합니다.
네.
양인과 천민으로 나눠져 있던 시대예요.
네.
그런데 조선시대만 하더라도 천민들 중에서도 이렇게 관직에 나가는 경우들도 왕왕 있고 그랬었어요. 그러니까 소위
장용실.
예, 개천에서 예. 용인한다는 이런 것이 가능했던 건데
네.
지금 우리나라 보게 되면요. 상위 10%의 가계에 자녀가 상위 10%로 살 확률, 그다음에 하위 10% 가계의 자녀들이 하위 10%로 살 확률이 어느 정도 되는지 아세요? 90% 정도 됩니다.
아, 예상했던 대로네요. 90% 네.
그러니까, 예. 그러니까 사실상 신분이 고착화되고 있는 거죠.
예.
상위 10%와 하위 10%가 그러니까는 신분이 고착화되고 있는 거고 그 중간 정도 조금 이제 떨어지지만은 하여간 그러니까 신분이 거의 대를 이어서 사실상 고착화되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사실상 사회 유동성이 우리가 흔히 전통적인 봉건제 사회보다 이런 뭐 민주주의 사회라든가 자본주의 사회를 더 나은 사회, 진보된 사회라고 하는 이유가 사회 유동성이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노력하면 자기 노력에 따라서 신분이 이동할 수 있는 이런 가능성이 열려있는
그렇죠.
때문에 우리가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네.
그게 사실상 봉쇄돼버렸다는 얘기죠. 실제적으로요.
확률이 90%라면 이동 가능한 게 10%라는 말씀이신데
그렇죠. 예.
너무 적네요.
거기다 또 한 가지는요. 뭐냐면요. 이건 제가 이제 오래전에 추정을 해가지고 한 건데 우리가 우리나라의 가계들이 한 자산 중에 한 75%가 부동산으로 되어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 이제 이 소득 불평등보다 자산 네. 불평등이 극심하게 심해요.
그렇죠. 예.
극심하게 심한데 어느 정도 심하냐면은 가장 보수적으로 측정한 것도 소득 불평등을 측정하는 대표적인 지표 중에 하나가 5분위 배율이라는 게 있는데요.
네네.
상위 20% 가계의 소득을 하위 20% 가계 소득으로 나눈 건데
네.
이게 그러니까 소득만 보게 되면 근로소득이나 이런 소득으로 보게 되면 한 7배 정도 되는데
네.
부동산 순자산으로 보게 되면 78배나 돼요. 그러니까 이것도 가장 보수적으로 한 겁니다. 보수적으로 측정한 거거든요. 근데 지금 이 토지의 불평등 정도가 더 끔찍한 건요. 조선시대 우리가 말에 19세기 삼정문란 뭐 이런 거 우리가 중고등학교 때 우리가 들어봤을 텐데요.
예.
19세기에 그러니까 조선시대가 완전히 붕괴 직전에 가 있는 상황, 그 당시에 가장 토지가 집중되어 있는 데가 호남이었습니다. 비옥한 토지가 많기 때문에요.
네, 그렇죠. 예.
그리고 그 호남 지역에서도 굉장히 권문세가들이, 유력한 권문세가들이 있는 지역에 제가 당시에 그 토지 집중도를 계산해 봤어요. 근데 그 당시에는 진위계수라는 게 우리가 있는데
네.
0에서 1까지인데 예. 그러니까 0에 가까울수록 이제 뭐 우리가 평등한 거고 이래 갖고서 불평등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건데 근데 당시에 한 0.55대였었습니다. 한 0.57, 한 57에서 0.58 정도로 나오는데 지금은 이게 가장 보수적으로 우리가 측정을 하더라도 이게 한 0.6 후반대거나 아니면 0.8대로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조선시대 말보다 더 토지 집중이 심하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는 그 이러한 것들이 바로 앞에서 얘기했던 신분의 그러니까 고착화를 만드는 요인인 것이고, 근데 이 불로소득이라는 것은요 사실은요 시장 경제에 굉장히 반하는 것들입니다. 애담 스미스부터 해가지고 우리가 현대 경제학자 중에서 가장 그러니까 이 시장에다 경제 운영을 맡기라고 주장하는 그 이 중심에 있는 학자가 밀턴 프리드먼이라고 네. 몇 해 전에 이제 그 금융위기전에 돌아가신 분이 있는데 이분의 네. 영향력이 굉장히 컸던 분인데요. 이분들이 공통적으로 한 얘기가 뭐냐면은 이 토지에 대해서 부동산에 대해서 과세하는 것만큼 대개 이런 경제 운영을 시장에다 맡기라는 사람들은 정부가 많은 조세를 하는 걸 반대하는 사람들인데도 불구하고 부동산이나 토지에다가 과세를 하는 것은 가장 좋은 세금이고 덜 나쁜 세금이라 이런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은 노력하지 않고 얻는 이런 소득이기 때문에 이건 사회적으로 많은 폐해만 끼치고 경제에 그러니까 바람직하지 않은 결과를 가져온다 이거예요. 예를 들면은 우리가 주식이 주가가 오르게 되면은 뭐 주식에 투자 안 한 사람은 옆에서 좀 배는 아플지 모르겠지만은 내가 손해 보는 건 없어요. 그런데 부동산 가격이 오르게 되면은 집 없는 사람들, 세입자들이요. 임대료 올라가지요. 그다음에 자영업자들 마찬가지 임대료 올라가지죠.
그렇죠.
기업들은 토지에 대한 임대료가 올라가고 생산 비용이 올라가는 것이고 이래 가지고요. 그래서 이 경제에도 그러니까 상당히 우리가 이 해를 많이 끼치고 있어요. 그런 점에서 이 불로소득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 많은 나라들 선진 국가들에서도 굉장히 규제를 많이 하고 있고 이걸 징수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요.
아 이게 지금 교수님 말씀을 듣고 보니까 단지 그냥 이렇게. 어떤 심정적으로 감정적으로 드는 그런 아이고 부동산 투기 나빠 불로소득 나빠 이게 아니라 지금 통계적으로도 상당히 나쁜
그렇습니다.
이게
우리나라 불로소득이 GDP의 한 31% 정도 됩니다. 2015년 기준으로요.
31%요?
예. 그게 어느 정도 규모냐면 한 482조 원이니까는 이게 2015년 이제 통계인데 그러니까 거의 한 500조 이제 가까이 된다는 얘기고요. 우리나라 이제 그 GDP가 명목 GDP로 그러니까는 당시에 한 1564조 원이었으니까 한 31%를 차지하는 정도니까 엄청난 돈이죠. 한 500조 원 가깝다는 얘기는요.
아, 불로소득이 그 정도면은 예. 아, 이게 진짜 그야말로 열심히 일해서 노력해서 돈 벌고 성실근면하게 살아라고 하는 말이 참 공허하게 들릴 수 있겠어요.
오죽하면 아이들이 그러니까 이 빌딩 사가지고 임대 수입 받고 사는 것을 로망으로 생각하고 있습니까? 요즘 어린애들이요.
조물주 위에 건물주라고 이런 말도 있잖아요.
아, 이게 그냥 나온 말이 아니네요. 자, 그럼 일단 이런 문제점은 이제 느꼈습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불로소득이 발생하고 정말 명목상으로는 신분제가 아니고 평등한 사회임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는 세습제 신분제 사회로 만들어버리고 있는 주범, 원흉인 부동산, 집값. 이걸 잡아야 되는데 이걸 안정화시키기 위해서 정부가 이번에 선택한 카드가 종합부동산세 강화, 그리고 수도권에 주택을 추가로 공급하는 것, 다음 대출 규제. 즉 조세, 금융, 공급 부분 세 가지 축을 핵심으로 정부가 잡았어요. 특히 이제 조세 정책하고 공급 정책을 중심으로 본격적으로 팩트를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먼저 9.14 부동산 대책의 핵심 내용부터 한번 김 대표님께서 짚어봐 주시죠.
예, 뭐 자세한 내용은 사실 이제 뭐 화면으로도 나갈 테고 그래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은
어떻게 알아요 화면을
준비하신 걸로 준비 안 하셨나요?
그, 아유 제작진하고 따로 뭐가 통하시는 모르는데 예. 저는
그 조세는 한마디로 얘기하면 종부세 종부세 강화인데
네, 세금.
예, 예, 세금 강화인데.
어, 진짜 화면 나오네요.
예, 그래서 네. 주 내용은 이제 고가주택. 고가주택의 세율 인상 그리고 과세표준 3억 원 초과 구간에 대해서 뭐 0.2에서 0.7%포인트 더 인상을 한다라는 건데요. 뭐 이런 수치보다는 일단 그 고가 그리고 다주택자 그러니까 똘똘한 한 채라고 얘기를 하죠. 이제 고가와 다주택자들이 세금을 종합부동산세를 더 내게 만드는 게 핵심이고요.
네.
다만 이제 이게 전체 그 집을 보유한 사람의 그 퍼센테이지로 봤을 때 1%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투기적 수요를 이제 이 종부세를 이용해서 잡겠다라는 건데 이거에 대해서 효과가 있을 것이냐에 대해서는 이제 아까 전에 여론조사를 봤듯이 50%는 효과가 없을 것이다. 한마디로 약하다라는 거죠.
네.
이거에 대해서 일부 언론, 보수 언론에서는 뭐 선량한 뭐 그 사람 뭐 세금으로 다 뭐 죽이네 이런 얘기를 하지만은 많은 국민들은 효과가 없을 것이다라고 지금 전망을 하고 있고요. 종합부동산세가 약하다. 그리고 금융 관련해서는 다주택자가 돈을 더 많이 빌려가지고 새로 집을 사는 것에 막기 위해서 다주택자는 대출을 좀 더 제한하는 방향으로 이제 했고요.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이제 주택 공급 확대라서 총 30만 호 정도를 추가로 공급을 하겠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제 부동산 대책이 항상 어려운 게 뭐냐면은 공급을 할 경우에는 이게 시간이 걸려요. 그러니까 시차, 정책이
그렇죠.
효과가.
그렇죠.
예. 그래서 예전에 노무현 정부 때도 2기 신도시를 만들었는데 그게 실질적으로 분양이 된 거는 이명박 정부 때였거든요. 그래서 이게 공급 정책이 사실상 그 개발을 할 때는 오히려 그 세입자들, 그 원주민들이 나가야 되니까 약간의 더 주택난이 약간 발생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죠.
예. 예. 그래서 사실 이런 어려움이 그러니까 시차가 있기 때문에 이게 그래서 그런 아까 전에 그런 여론조사 반응이 그래서 나온 겁니다. 그래서 세금은 생각보다 약하게 매기고 그리고 주택 공급은 시차가 있기 때문에 그동안에는 해결이 안 되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좀 약간 그 좀 차가운 그 세간의 시선이 반영된 결과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일단 그 여론조사 결과에서 나오는 아까 말씀해 주신 그걸로 봐서는 예전에 이제 참여정부 시절에 나왔던 프레임인 세금 폭탄, 종부세 폭탄 이것에 관해서는 많은 분들께서 공감을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약하다라고 하신 조치가 약하다라고 하신 걸 봐서는 근데 이제 그게 그것도 또한 우리가 이제 그냥 딱 직감적으로 약하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건지 아니면 약하다라고 보는 게 맞는 것인지 분석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이게 정말 얼마나 효과가 있는 것이냐. 그러니까 지금 이제 정부의 목표는 아주 고가의 주택을 소유한 사람 그리고 다주택자인지 아까 말씀하셨는데 너무 많은 집을 가진 사람들한테는 이 그 사람들이 부담하게 되는 세금을 더 강화하겠다, 무겁게 하겠다 그런 목표를 가지고 있어요, 가지고 있는 것 같은데. 근데 그러면 이게 효과가 있는 것이냐, 아니냐, 약한 것이냐, 아니냐. 이건 이제 분석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이건 이제 전문가이신 우리 교수님의 말씀을 들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종부세를 강화시키는 거에 대한 이 정부의 방침에 따른 효과에 대해서는 교수님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거의 없습니다. 한마디, 한도직입적으로 얘기하면요. 왜 그러냐면요.
예.
우리가 흔히 시중에 나도 종부세 내고 싶다 이런 말들이 이제 그러니까 유행하듯이 종부세를 내려면은 대략 한 적게 잡아도 한 12억 원 아니면 13억 원 정도 이상의 집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가지고 있어야 되고요. 그다음에 이번에 정부가 종부세를 개편을 했잖아요. 조금 강화한다고 했는데
네.
그 강화에 적용받으려면은 한 18억 원 이상짜리 집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대부분 국민들은 사실은 관계가 없는 얘기죠. 이번 조치로 인해 가지고요. 거기다가 이제 이번에 이제 그러니까 세율 인상에 있어서 가장 이제 보수 언론들에서 이제 주목했던 그 부분이
네.
최고 세율 적용받는 예. 구간이요. 그게 이제 과거 이제 참여정부 때보다 조금 높였다고 이제 가는 건데 그게 3.2%를 적용한 이 구간인데 이 적용을 받는 사람들이 84명 뿐이 안 됩니다.
84%도
아니고 84명이요. 84명이니까. 전체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이제 그러니까 이 과세 표준으로 한 94억 원이 초과되어야 되는데 실제로는 그러니까 실거래가로는 그러니까 1주택자 같은 경우는 한 180억 원 이상짜리 집을 갖고 있어야 되는 것이고요.
181억이요?
예. 그러니까 뭐 이런 거는 뭐 그러니까 흔히 말해서 어디 뭐 회장님 저기 집 아니면은 이게 불가능한 저기 집이죠. 그다음에 다주택자 같은 경우도 한 176억 정도 이렇게 집에 실거래가 액수가 돼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저 강남에 그러니까 우리가 평당 한 1억 원짜리 평당 1억 원 되는 이런 한 32평형짜리가 한 6채 정도 이상 갖고 있는 사람들한테 사실 적용되는 부분들이거든요.
지금 교수님 말씀하시니까 그거 생각나네요. 저기 어디죠? 어느 당이죠?
자유왕
아니 이용주 의원.
아 저기 민평.
민평당인가?
예, 예.
당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예.
그 6채.
16채.
강남에만 6채로. 아니, 예. 서초. 강남에 6채. 예.
아니 이용주 의원이 저 대학 동기예요.
아 그래요?
아, 그래요? 네.
아니 누구는 집이 6채인데 누구는.
아 그래갖고
아니 젊어 보이시는데.
아니 그 저기 저보다 그 친구가 철은 더 들어서 제가 저기 더 뭐 그 외관은 그렇게 보일 수 있는데 딱 그 뉴스 보고 저는 그 생각 딱 들었어요. 야 언제 나는 그동안 뭐 했나. 근데 저는 그렇게 믿고 싶어요. 이 친구가 열심히 변호사 해가지고 그래 돈 벌어서 샀겠지. 설마 뭐 불법이거나 뭐 투기했겠나 이렇게 믿고는 싶은데 아무튼 그렇게 나오니까 와. 정말 진짜 처음으로 부동산에 관해서 자괴감을 느끼거든요.
대단하신 분이시네요. 근데 이게 제가 예. 이제 그 단도직입적으로 효과가 없다고 얘기한 이유가요.
예.
아까 이번에 종부세 개편으로 이제 적용받는 이제 주택을 가지려면 18억 원 이상 된다고 제가 얘기를 했잖아요.
네네.
근데 18억 원짜리 집을 한 개를 가지고 한 주택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네.
세금을 그러니까 올해까지 한 94만 원을 냈어요.
에?
94만 에? 원이요. 네. 1년에 그러니까요. 1년에 94만 원을 냈는데 근데 이분이 이제 종부세 개편으로 이번에 이제 내년에 그러니까는 증가된 세금이 한 10만 원 됩니다. 104만 원으로 그러니까 10만 원 정도 더 내는 거예요.
월 8,300원 정도 되더라고요. 추가 부담이.
근데 이제
아니 내가 1년에 내는 담배 소비세가 얼마인데.
그러니까 이제 담배를 피시면 가실 텐데요. 담배를 매일 한 값씩 피시는 분이 제가 계산해 보니까 121만 한 4천 원 정도 되더라고요.
그럼 제가 저기 그, 한, 부동산 한 50억 정도 가지고 있는 거네요.
그렇죠. 그래서 그 이분들이 한 18억 원 이상 갖고 계신 분들이
네.
사실 지난번에 7월 달에 그 대통령 직속 그 국가재정개혁특위에서 내년도부터 그러니까 세제 개편을 하면서 종부세 조금 인상하기로 했어요. 그때 한 5만 원 올렸었습니다. 94만 원에서 99만 원으로요.
5억 원도 아니고.
그런데 이번에 정부 개편에서 또 5만 원을 더 또 올린 거예요. 그러니까는 당시에 5만 원 올린 걸 보고선 시장에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예. 이건 뭐 아무것도 아니라 생각해가지고 막 열심히 투기한 거예요. 투기했는데 아니, 5만 원 더 올렸다고 해가지고 예. 그러면 또 투기할 게 멈춰지겠냐고요. 제 얘기가.
그러니까요. 아, 그래서 그러시는군요. 너무 적다. 자, 그러면 세금은 그렇고 그다음에 두 번째 공급 쪽 보겠습니다. 서울과 인접한 지역에 택지를 만들겠다는 게 이제 정부가 선택한 두 번째 카드인데 예. 핵심 내용이 뭔지 간단하게 말씀해 봐 주셔도 됩니다.
예. 예. 그, 일산과 분당.
네.
일산과 분당이 대표적인 이제 1기 이제 신도시였죠. 네. 거기보다 더 가까운 곳에 신도시를 만들겠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한 대규모 택지를 4~5개 만들고 약 20만 가구 정도를 공급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이게 한 대충 5년 정도 걸려요. 택지 선정하고 짓고 이렇게 하는데 그러면 이제 이게 효과가 있느냐. 물론 이제 집이 부족하면은 공급을 해야 되는 건 맞는데 당장에 집값을 잡는데 그러면 효과가 있느냐에 대해서는 좀 이제 지켜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예. 그 예전에 그 말씀하셨던 일산 분당 때는 어땠나요?
예, 일산 분당 때는 사실은 그때 노태우 정부가 워낙 집값이 오르니까 200만 호를 건설을 합니다. 그때 당시에 예. 대략 대한민국에 600만 호 정도가 있었다고 합니다. 아. 그러니까. 사실은 30% 정도를 신규 물량을 공급한 거예요. 네, 그래서 예. 집값 안정 효과가 있었어요, 확실히.
아, 그런데요. 예, 이번 예. 아 예.
근데요. 예, 그 당시에 예. 집값 안정에 대해서 네. 결과론 쪽으로는 그렇게 해석할 수 있는데
네.
우리가 80년대 말에요.
예.
집값이 막 이렇게 서울 같은 경우 보면 자구를 하면 평당 막 1,000만 원씩 막 이렇게 오르고 주가도 막 그 당시 막 폭등할 때 있었어요. 80년대 말이요.
아, 네.
그게 그러다가 90년대 초에 왜 꺼지냐면요.
예.
91년도에 그러니까 미국의 경기 침체가 옵니다.
아.
경기 침체 오면서 그러니까 네. 당시에 이제 미국에서 소위 말해서 주택 대부 조합이라는
네.
우리나라 이제 주택은행 같은 것들이 수백 개가 파산하고 그래. 수천 개가 파산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러니까는 이 금융시장이 얼어붙고
네, 네.
그 다음에 이제 그러니까 경기가
돈이 없어서
침체하면서 당시에 그래가지고 클린턴이 그러니까는 이게 당선되는 배경이 부시가 그 아버지 부시가 예. 선거에서 진 이유가 네. 외교랑 안보에서는 굉장히 인기가 좋았었는데 네. 경제에서 네. 경제가 일단 침체가 돼가지고 됐던 거거든요. 그래서 네네. 세계적인 경기 침체를 가져옵니다. 90대 초에 네. 그 결과로 이게 집값이 안정된 거예요. 사실은요. 아... 예. 많이 공급해서 된 게 아니라
결과론적으로 맞는데 원인이 예. 다르다. 예. 자, 교수님 이거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이제 그 주택 공급 이제 그거 관련해 가지고 그러면은 이 지금 이번에 주택 공급이 효과가 있을 것이냐 이 부분하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그 수단 중에 하나가 그린벨트를 해제해서 집을 추가로 공급하겠다는 건데 이게 어떻게 봐야 될지 전망이 어떨까요?
자, 아까 SBS 김 대표님이 SBS 여론조사를 소개했는데 네. 저는 그 국민들이 정확하게 읽고 있다고 봐요.
역시
정확하게 읽고 있거든요. 국민들의 경험 속에서 정확하게 네. 읽고 있다는데 신도시 개발, 그린벨트 해제를 통해서 주택 짓는 거. 이거 굉장히 우리 많이 쓰던 얘기들이에요. 이게 사실 그린벨트 같은 경우는 이명박 정부 때도 보금자리 저기 주택 지었었고 했었고, 그다음에 신도시 개발이야 뭐 역대 정부들이 다 이렇게 추진했던 것들이거든요. 근데 이제 이런 부분들이 과연 그러면 경험적으로 봤을 때 무주택자들의 서름을 해결해 줬느냐? 아니란 얘기죠. 그러니까 주택 공급자들이 하는 얘기는 있잖아요. 단순한 논리입니다. 일반 국민들이 생각할 때는 아 공급이 늘게 되면 가격이 다운되지 않겠느냐 이걸 기대하는데 네. 물론 공급되는 주택이 주택 가격이 굉장히 비싸기 때문에 아무나 소유할 수가 없어요. 그럼 이것을 그러니까 있는 사람들이 더 소유할 수 있는 가능성이 더 높아요. 그러니까 결국 공급이 되더라도 희소성은 그러니까 결국 그러니까 해소가 안 되진다 이거예요. 가진 사람들이 더 계속해서 집을 갖기 때문에 그러니까 주택 소유율이 그러니까 크게 안 변해요. 주택 소유율이 우리나라는요. 네. 그러니까 그 얘기는 결국 뭐냐면은 없는 주택이 없으신 분들은 네. 어차피 이런 공급돼도 그 네. 그림에 떡일 수가 있고
돈이 없으니.
예. 그리고 이게 굉장히 이제 큰 문제가 뭐냐면요. 주택을 네. 공급을 하게 되면 지금 이제 미국에서 지금 금리 인상 지금 드라이브를 걸고 있잖아요. 네. 근데 지금 이게 어차피 주택 공급하게 되면은 가계 부채가 또 그에 비례해서 증가할 수밖에 없어요.
빚내서 집 사야 되니까.
그렇죠. 그 주택을 어떻게 그걸 저기 자기 돈 모은 돈 가지고 살 수 있겠습니까요? 어느 서민들이요? 예. 그러면 부채가 크게 증가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이 부채를 지금 우리가 부채 지금 관리를 하겠다고 하는 상황 속에서 부채를 더 늘리는 그러니까 역주행을 지금 하는 측면도 있는 것이고요. 네. 거기다가 우리가 이 그린벨트 해제 같은 경우는 사실 이게 우리가 흔히 말해서 사람의 허파에 비유할 정도로 그러니까는 하는데 사실 이게 DJ 정부 때 이미 그러니까 그린벨트 서울에서 개발할 부분은 다 했어요. 네. 하고 더 이상 개발하면 안 된다고 남겨둔 곳들이에요. 네, 네. 그래서 노무현 정부 때도 그래서 이걸 건드리지 않았어요. 그린벨트는요. 그런데 예. 지금 문재인 정부가 그러니까 노무현 정부도 안 건드렸던 걸 지금 다시 건드리겠다 하는 것은 네. 하는 것은 그래서 지금 보게 되면은 박원순 시장이 이 뭡니까? 저기, 이 임대 사업 이제 그 부분하고 박원순 시장이 그러니까는 용산하고 여의도를 통계만 하겠다 해가지고 집값에 불을 질렀었잖아요. 그런데 박원순 시장은 지금 그린벨트 해제 반대하면서 오히려 그러니까는 도심의 밀도로, 고밀도로 그러니까는, 예? 이걸 통해서 그러니까 서울의 주택 공급을 이렇게 늘리자고 하고 있는데 그린벨트를 풀어가지고 한다고 해가지고 그 주택이 공급된다고 해서 그것이 그러니까 일반 서민들한테 갈 수 있는 게 몇천에 될 것이고 네? 그 고가의 주택들이요. 거기다가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수도권 같은 경우 주택이 공급되게 되면요. 수도권에 있는 많은 기존의 주택들에 또 충격을 줄 수 있는 영향이 있습니다.
예, 예.
네? 기존에 그러니까는 그 서민들이 수도권에 밀려나가서 살고 있는 것만 서러워 죽겠는데 그 주택 값을 그러니까 폭락시킬 수도 있어요. 잘못하면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는 저는 정부가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몇 개월 전까지만 하더라도 뭐라고 했냐면요. 그러니까 김수현 수석이 이제 그러니까 이 담당 저기 이 관계자인데 최근 3년간 당분 이래 최대로 주택이 공급됐다고 그랬었어요. 몇 개월 네. 전만 하더라도. 예. 실제로 보게 되면 수치를 딱 들면서 공급이 그러니까는 지금 지난 5년, 지난 10년 평균보다 훨씬 더 많이 되고 있다. 서울과 수도권 이렇게 다 비교해봐더라도.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갑자기 공급을 하겠다? 저는 그래서 정부가 주택 안정화를 한다 할 때 그 안정이 무슨 말인지가 저는 굉장히 실체가 모호하다고 봐요.
안정이라는.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주택 안정이라는 것이 지금 정부가 네. 그리고 정치인들은 있잖아요. 예. 이 정치인들이 이게 꼭 보게 되면 어느 나라나 보게 되면요. 자산 가격이 그러니까 이게 막 급등했다가 결국 폭락해야지만이 결국은 이제 그러니까 사고를 저지르고 나서 뒷감당을 이제 뒷수습을 하는 식으로 되게 이렇게 처리하는데 왜 그러냐면요. 주식이든 그러니까는 집값이든 간에 올라갈 때 거기다 찬물을 끼얹는 것은 굉장히 인기 없는 정책이에요. 정치인들은요.
그렇죠. 당연히
그래서 그거를 거기다 찬물을 끼얹지 않으려고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계속해서 뭐냐면은 이 급락하는 조치는 그러니까 안 합니다. 사용을 안 해요. 네. 결국은 그러면은 이게 조심조심 하는데 결국 투기꾼들한테 끌려가면서 계속 올라가다가 결국은 폭락으로 이어져요. 되게 보게 되면요. 그러면 지금 정부가 집값 안정이라는 것이 제가 볼 때는 이 집값 하락을 그러니까는 겁내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강력하게 불로소득을 환수하려고 하게 되면은 집값은 하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동안 너무 교수님, 올랐기 때문에.
아, 여러 가지 말씀 좋은 말씀 주셨는데 일단 총체적인 정리를 한번 해서 말씀을 더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부동산 문제가 쉽지 않아서 시간이 많이 됐네요.
아유, 벌써 모르겠습니다.
아, 참 아쉽네요. 자, 이 그 조금 전에 이제 국회에 이 말씀도 드렸는데 예. 참 어떻든 그 부동산 문제는 참 풀기도 힘들고 또 여러 가지 논쟁거리가 많은 것 같습니다. 아, 한 번 더 생각해보고 우리가 이야기를 나눠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늦은 시간까지 시청해주신 시청자 여러분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함께해주신 오 교수님 네,
감사합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예, 교수님 고생하셨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저희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동산 문제 관련해서 빨리 해결될 수 있도록 마음속으로 바래 보겠습니다. 저희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편히 주무십시오. 안녕히 계십시오. 물러가겠습니다.
"오늘 방송 좋았나요? 방송에 대한 응원 이렇게 표현해주세요. 다운로드하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하트 주기. 저 좋은 방송을 위해 응원해주세요. 다운로드하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하트 주기. 기억하셨죠?"